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국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만으로도 무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이 도시에서 복음을 일을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도록 부름받은 중 하나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정의의 사람들을 오늘 보겠습니다. 그럼 정의란 무엇은 뜻입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성경적 정의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 생애와 사역에서 정말 흥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 가르치시기 위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가르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읽은 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8장과 61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은 후에 예수님은 당신이 방금 들은 것이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즉, 내가 방금 읽은 이 내용은 모두 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것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에 대한 발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정당성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행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고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려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또도는 불쌍한 사람의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룩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게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희 정상을 굶주린 사람에게 썼으며 불쌍한 자가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깜깜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 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정의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은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묘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날마다 나를 찾아다닌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개념은 특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십일조와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이것을 매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꾸준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 흥미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 길은 내 길을 알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들이 내 길을 알기를 열심히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1절을 보면 이것들이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1절은 이 사람들이 반역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이 나를 부지런히 찾으리라. 그들은 매일 예배합니다. 그들은 내 법을 알고 싶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절을 보면 그들이 좌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금식하여 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뭐 하는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시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5절,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겠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나를 진정으로 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아, 그런데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맞춰보십시오. 예수님은 불의 사슬을 풀기 위해, 멍에를 꺾기 위해, 억압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배고픈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기 위해, 가난한 방랑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옷이 없는 자를 옷을 입어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난 자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종교적 준수와 형식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해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모른 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그렇고 바로 지금 우리가 정의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정의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꽤 엉망적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나쁜 짓을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에게 펀치를 날릴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포르토리코에서 베케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외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케이션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약간의 탐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탐험하는 동안 이 야생동물 보호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생동물 보호소가 있는 안에 초록색 호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피난처의 해당 부분으로 가는 모든 도로가 폐쇄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산불 피난처라고 하는 이곳은 2003년에 끝난 60년 이상 미군의 폭격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구역이 폐쇄된 이유는 유독성 화학물질과 도초의 불방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곳을 야생동물 보호소라고 부르고 대중에게 폐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또 참고로 9,000명의 사람이 이 섬에 살고 있으며 암을 가질 수 있는 확률률은 27%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의와 이야기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풀기 위해 7절에 있는 역설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피난처를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방랑자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어 주석가에 따르면 그들은 외부인이었습니다. 다른 국적의 사람들, 난민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 구절을 계속 읽으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시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은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방랑자를 우리의 살과 피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대에는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발전과 행복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행복 그리고 가정의 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진보, 지위 또는 행복은 항상 우리의 집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고대 세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름답고 훌륭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은 부족주의와 인종차별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해 내가 내 피가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니면 내 가족과 경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은 이웃의 배고프고 가난한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게 가족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은 히브리어 성경의 기초에 샬롬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샬롬은 보편적인 번역을 의미합니다.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함께 짜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구의 사상과 매우 다른 정의에 대한 이해를 제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거의 항상 개인의 권리를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권리를 침해받았고 우리는 그 권리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정의는 다른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이 짜임새를 의미한다면 그것이 상호 의존을 의미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보살피기 위해 개인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사실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히브리어로는 배고픈 자를 섬기라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정의는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정의는 부서진 것을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사는 것은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할 때 샬롬이 부서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부서집니다. 이사야에서는 이것이 감옥같이 느껴지고 배고픔같이 느껴지고 옷 벗은 것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사야 48장 12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for the city, 우리의 도시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할 때 그 꿈은 우리가 재건축자, 수선자, 복원자로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현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문제는 자기 중심적 태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의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잠언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모욕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것은 나를 짓밟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았고 무분별하게 구타당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불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불의자, 희생자로 볼 때, 오늘날 불의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